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한 채 어려운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시면서 출애굽을 인도하시지요.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그들의 조상이 오래전부터 일구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를 가나안 정착기라고도 하지만 가나안 정복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대거 이주한 이후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처에는 이민족들이 또 자신의 거주지를 삼아서 이미 거기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설명해 보아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지 않은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통할 리가 만무했고요. 결국은 순순히 그 땅을 내어놓지 않으니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입성,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해서 시작된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을 한 떼기 한 떼기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고요. 이 모든 것에는 힘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은 사실 이미 여호수아서 이전에 가나안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 부분을 민수기 20장 21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달 목사님께서 신명기 즉 새 세대를 향한 새롭게 선포되는 주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은혜롭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 3장에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 20장 21장 전쟁을 해야 되는 바로 그 배경의 조짐이 잘 요약이 또한 되어 있죠. 이곳에 보면 싸움을 넘어서 그 해당되는 이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자취를 없애버리는 진멸하도록 하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선민을 괴롭히는 이민족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대상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우선 얘기가 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아가기까지 큰 길로만 왕의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시혼이라고 하는 그 아모리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먼저 선조 공격을 했네요. 아모리족에서. 2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요약하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지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지나가는 행로에 남의 땅을 지나가고자 하니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했던 것인데 거절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나와서 혼을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선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래? 하면서 완전히 그쪽을 향해서 칼날로 무찌르고 완전히 점령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격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모리 족속과 관련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1장 부분에 바산이라고 하는 곳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넌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또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바산왕 옥도 결국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왕 옥 둘은 격한 전쟁에 결국 희생이 되었고 그 진멸의 대상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큰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땐 요즘도 거룩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주 많은 세상입니다.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를 전쟁 또는 싸움으로 규정하는 구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신앙생활 자체도 전쟁 그리고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앙생활과 빗대어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동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 연원은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슬픈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과의 약조를 맺었던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행동을 했고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방출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소통이 직접 가능했던 시대가 단절된 채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한 영은 사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타락시킬 대상을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나 성경에서 늘 잘 싸우라고만 하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한번 이쯤에서 저희가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도는 대한성서공회 우리나라에서 성경의 모든 판권과 번역을 관리하고 있는 연합기관입니다.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지도를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부분은 바다고요. 하얀 부분은 육지인데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북동쪽 구퉁이와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만나는 지역입니다. 가운데 세모난 땅을 우리가 보통 시내산이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주 간단한 지도이기에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이에요. 처음 발원한 지역은 왼편에 있는 나일강의 옆에 있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시나이 반도 아래쪽 뾰족한 역삼각형의 밑으로 쭉 내려오지요. 거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하나님과의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V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위치를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V자를 조금 더 각을 좁혀서 좁은 V자로 쭉 올라가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동선이 중간에 꼬인 채로 넓은 V자로 해서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요단강의 서쪽이 아니라 동편으로 굳이 돌아가는 좀 보기 어색한 이 동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집트에서 처음 출발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간 것으로 치고요. V자로 간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중간에 풍선처럼 불쑥 솟아있는 꼬여있는 저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 생각으로 요즘 내비게이션 입력하기만 하면 원하는 데가 가장 숏컷으로 나오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눈에는 영 눈에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둥글게 돌아가고 있는 저 정점 그 부분에 있는 지명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는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의 남부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쭉 북진을 하면 가나안 땅에 아주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 곧바로 가지 못한 채 이렇게 복잡한 동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지도는 이제 닫아주시고요. 자, 지금 이 꼬임의 중심지 가데스라는 곳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회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임박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파일럿을 좀 보내서 미리 조금 그 맛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탐꾼을 파견한다고 하죠.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데스에서 요단 서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쭉 거의 이스라엘 복판까지 쭉 정탐꾼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서칭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보고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아시지요. 10명과 2명의 내용이 달랐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다수인. 그리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결국은 모두 슬퍼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모든 길을 길게 기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노하시고 여기에서 엄청난 그 선언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 악평하고 내가 약속한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두려움 품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이 땅에 곧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1일당 한 해씩 해서 40년을 이 땅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악평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곳에서 가데스라는 곳에서 북진을 하면 가장 숏컷으로 갈 수 있었던 그것이 좌절된 채 여기에서 결국 머물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북진이 좌절되었으니 횡으로 가서 그러면 요단 동편으로 가야겠다. 요단 동편으로 가는 아주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마침 왕의 대로라고 왕의 큰 길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통 역사책에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왕이 다닐 만한 아주 넓은 길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고대 세계에도 큰 길이 필요했습니다. 어떨 때 필요했겠습니까? 왕이 큰 행렬을 하거나 움직여야 될 때, 또 전쟁에 나서 큰 군사들이 이동해야 될 때 큰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군사적 또 경제적 목적으로 뚫어놓은 큰 넓은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왕의 대로 또는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렀지요. 그 길은 요단 동편의 아래쪽부터 저 위 시리아 다마스커스 연결된 아주 좋은 긴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타서 쭉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타려면 그 넘어가야 되는 그 길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의 큰 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에돔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장정이 지금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니, 그렇게 해서 정중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인데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기 위해서 여길 지날 텐데 당신들의 모든 물자와 먹을 것 그리고 민가에 침지어 가지 않고 우리 갈 길만 똑바로 가겠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양해를 구하나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예, 민수기 2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이 정도 정중히 이렇게 세밀하게 조심하면서 부탁을 할 때는 그냥 들어줘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에돔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냥 철벽을 확 쳐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느라,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지금으로서의 가장 최선의 길은 에돔을 경유해서 왕의 큰 길에 닿는 것이 아무래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니 하고서 좀 더 마음을 낮춰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에돔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제 말로만 겁을 준 것이 아니고요, 실제 군사들을 끌고 나와서 겁을 준 겁니다. 이래도 올래? 하면서 아주 강한 거부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너무 중요한 길인데 에돔만 눈 감아주면 정말 편하게 여태까지 고생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결정합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가니라, 돌이키니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에돔을 못 지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에돔 측에서 지금 이렇게 저자세로 양해를 구하는 이스라엘 모세의 간청을 아마 들어줬다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지도의 동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거부되고 나니 이제 갈 길은 어떻게 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큰 지형지물이 끼어 있는 좀 거대한 산으로 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을 그 관통하지 못하면 세일산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일산의 스커트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껏 올라갔는데 에돔이 못 가게 하니까 우회해서 다시 둥글게 돌아서 이쪽 바다에 연한 이 부분을 에시온 게벨 또는 엘라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곳까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세일산을 돌아서 오다 보니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북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지도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니 무엇입니까? 결국 출애굽을 향한 경로가 이렇게 복잡해지게 된 것은 에돔 왕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통과해 주지 않는 바람에 세일산을 이렇게 크게 돌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아픈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처음에 시혼 왕 그 아모리 왕 시혼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아모리 족속에게도 사실 똑같은 걸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갈 것이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가겠다 했는데 아모리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공격을 먼저 했죠. 그랬더니 결국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 왕하고 했던 얘기가 사실 아모리 왕과 했던 얘기랑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둘 다 거부의사였는데 에돔은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공격할 힘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모리나 바산 왕이나 공격했던 모양새를 봐서는 에돔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그냥 피해가 아니라 돌이키니라 부딪히지 않고 이것을 우회해서 이 먼 길을 그대로 자처하면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떨 때는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고 어떨 때는 같은 상황인데 같은 거부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피하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여기서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 그 피해만 했던 이유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돔의 나라를 세웠던 조상이라고 할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인물하면 에돔 하면은 불다라는 뜻 야곱의 형 에서가 생각나시죠?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던 형이었는데 결국 가족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지요.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이 형으로부터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또 나중에 결국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는 그 일 때문에 평생 형을 두려워하면서 라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비극이 거기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야곱하고 에서 그러면 에서는 약간 뭔가 나쁘고 험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고 야곱은 뭔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어떤 적통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에서에게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존재하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얘기를 할 때도요, 처음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같은 동질감,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감성적 호소를 하면서 형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도 안 들어줬단 말이죠. 거부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회피해 갔던 에돔과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피해 갔던 그 마음 가운데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수용했던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후에 이어지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에서도 똑같이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비껴서 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을 봅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관련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민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아무튼 혈통상 그것을 존중해서 형제임을 인정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면전을 치르지 않은 채 비껴가는 것이죠. 이 내용이 신명기 2장부터 3장 사이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을 보면 1장부터 9절까지는 에돔과 평화,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압과 평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암몬과의 평화, 즉 에돔, 모압, 암몬과 평화하는 모습이 앞쪽에 집중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헤스본, 시온, 전면전을 치르던 나라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를 존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숨어있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싸워야 할 상대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는 내가 존재 가운데 함께 있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함께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양해하며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쟁 중에 가장 미련한 전쟁이 아무리 자기가 그 여러 가지 병력이 우수하고 전과가 우수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적이 누군지 모르고 아군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능력 없고 가장 형편없는 군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서도 내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있고 혈족이 있고 저는 형제들을 향해서 또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요.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스타일상 충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형제와 가족 그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부딪히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치르고 난 장례 끝에 그리고 힘든 일을 겨우겨우 마치고 난 어려움 끝에 형제들끼리 불화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형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거친 모습을 보인다 해도 형제고 내가 양해하며 품어야 할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도 저희가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애를 함께 다짐하면서 지냈던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가 뭐 기관도 있고 많은 사역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정말 스타일 나오지요. 그리고 참 일을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선교도 가보면 얼마나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만약 선교 가다가 막 충돌이 난다. 이것은 아주 악한 영이 좋아할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스타일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 그 사람을 배격하거나 밀어낼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도록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공동체와 형제와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다면 그리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둥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타일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에돔처럼 우회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적인 줄 모르고 정말 가족들끼리 불화하는 경우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된다면 그 대상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그 형제가 아니라 그 형제와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자신의 힘을 소비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고매한 얼굴로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모습으로 인간들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지는 어떤 형제와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적과 내 편을 구분하는 구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떨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으로 일부러 시간적인 유예를 두시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에돔 때문에 우회해서 결국 이렇게 복잡한 동선을 갖게 되지만 이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것을 헤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더욱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40년 방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정말 V자 라인으로 곧바로 해서 가데스반에 정탐군 하고 아마 직행으로 들어갔다면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다소 낮은 채로 저감된 채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의 그렇게 힘든 생활, 정말 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불볕더위와 때로는 소름 끼치는 추위를 견디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형제들과 그 체온을 나누면서 보냈던,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다 잡으면서 그래도 우리 형제야 우리 함께 한 민족이야를 다짐하면서 걸었던 바로 그 시간이 이후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어지는 왕정과 수많은 다윗 때 일어나는 그 고대군동의 역사들의 큰 시초의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것을 완전 다 보여주는 것, 그것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울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완력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피해가도록 하신 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가는 곳마다 어렵게 우물을 구해서 파고 나면 이웃에서 와서 그 우물을 메우든지 자기 거라고 강탈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거를 그럴 때마다 싸워서 당연히 내가 팠지만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양도하고 다른 데를 떠나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걸 몇 차례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에게도 자기 아랫사람들을 군사적으로 동원하고 힘을 쓰고자 하면 아마 꽤 많은 장정들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저 양도하고 또 떠납니다. 또 하나님이 우물을 또 주셨어요. 또 떠납니다. 계속 그 싸움을 피하며 갔을 때 결국 남방의 극한 지역인 네게브 지역까지 결국 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떠나왔던 두고 왔던 그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지요. 그래서 왜 내가 다 양보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왔나 했더니 이분이 뭘 봤냐면 이삭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에이 저 유약한 사람 이러면서 이 사람을 얕보거나 이 사람을 더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옆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도다. 그래서 약조를 맺으러 온 겁니다. 나에게 더 이상 나를 너가 해코지하지 않도록 알겠다는 그 약조를 해다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이삭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조를 굳이 받겠다고 왔던, 이전에 다투었던 사람의 흔적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보하고 피하고 싸움을 내가 겪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약함이 내가 무시되는 걸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무시무시한 힘과 위력이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법의 기본으로 여기는 손자병법, 그 제3편에 모공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을 어떻게 도모하는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백서지요. 근데 그 가운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진짜 지혜로운 전투는 전쟁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알아내는 지혜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다, 이렇게 손자병법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원래 손자병법의 기본도 결국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겨내는, 그 완승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이건 하수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싸울 것과 싸우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이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병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어지는 전면전은 많은 소모를 양편에 야기합니다. 결국 남은 것 없고 명예도 남지 않은 그 싸움에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때론 보내곤 합니까? 싸우지 않으면 내가 미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수많은 순간 마음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에돔의 그 경계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과감히 회피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뚫고 그 안에 무던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묵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쓰시는 귀한 역사의 흔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다 발휘하지 않도록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후광이 우리 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존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과 호기심과 신비함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아껴서 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뒤에서 다른 조종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보고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족을 품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소진되었던 수많은 부담과 모든 분노로부터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안으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 같은 긴 여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끄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고이 때로는 불볕 더위 같은, 때로는 폭우 같은 어려움이 군데군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가장 큰 손의 역사를 종국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넓고 포근한 마음, 그리고 무장해제된 채 하나님을 향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끔은 노기에 달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표현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말 순결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털을 깎는 자에게 끌려가서도 그저 순전하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던 이사야 53장의 우리 메시아의 겸손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소망교회,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이 어떤 전투에보다 더 탁월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처소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